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 가운데 굴곡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이만큼 시험을 잘 이겨내고 이런 정도로 고난을 견뎌왔으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고 혼돈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종류의 시험이 내게 오는 것을 보면 하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사는 것도 포기하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될 만큼 절망적이고 저항 불가능의 도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뜻밖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겨내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굴곡이 참 많은데 이 굴곡을 맞이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세를 타는가 하락세를 타는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런저런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타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추락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왔다. 이런 정도의 시련이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생각하는데 끈이 그걸 극복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제 이 고비를 넘겼으니까 탄탄대로가 찾아올 것이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찾아와서 모든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옛말에 도고 일척이면 마고 일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믿음의 수준이 한 척 정도 성장했는데 악한 시험은 한자 정도로 다가와서 우리를 더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일에 이런저런 종류의 어려움이 많은데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꼭 마귀도 나타나서 역사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사다마라는 말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이겨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했고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잘했다 못했다 시비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또 있는가 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이 일체 나타나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더 한 마음으로 더 진실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고 그것 때문에 5장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더 활기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사도들도 그 일 때문에 위축당하거나 오히려 좀 물러서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더 강경하게 박해에 대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보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대응하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고비의 시험을 넘겨서 이제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다 좀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죠.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헌금하다가 생긴 문제였고 오늘 6장에 나오는 구제와 더불어 생겼던 이 사건은 헌금을 사용하다가 생긴 그런 문제가 되어서 두 종류 다 헌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에게는 예민하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매우 혼돈스럽게 만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하필이면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누락되면서 여기에 불만 가졌던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해서 원망하게 되고 이런 계기로 해서 양측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서 교회가 다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는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그 당시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만 챙기고 의도적이진 않았겠지만 정서적으로 헬라파를 조금 더 멀리했던 마음들이 있었음이 드러났는지 고의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누락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첫째 노출되는 것이 행정의 미숙함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3천 명 됐다가 5천 명 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은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아시아 여러 지방이나 그리스의 여러 지방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교회에다가 통지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는데 꼭 나를 도와주려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부탁해서 여러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에 대해서 외지에 나가서 사역했던 사도들과 또 성도들까지도 늘 걱정해야 될 만큼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은 언제든지 떠나지 않는 큰 십자가처럼 짐처럼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이 시기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두 도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윗도시와 아랫도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윗도시에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나 귀족층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윗도시에 많이 살았고 아랫도시 산 중턱 아랫부분에서는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주거 형태도 보면 윗도시 사람들은 로마식의 큰 저택을 짓고 살았고 이 아랫도시의 사람들은 움막 형태의 토굴 형태에 거주했던 것이 그 당시의 주거 모습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의 대조적인 윗도시와 아랫도시의 주거 형태가 잘 드러나 있지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몰려들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손길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을 터인데 더 가난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보다는 외지에 살다가 다른 나라 이민 가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이 그리워서 조국이 그리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이민자들이 무척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대체로 그들은 다 외지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가서 살고 싶어서 조국이 그리워서 다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은 생업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다가 보니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누락되게 된 거죠. 그런데다가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던 사람들이 열두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은 대부분 또 그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철저한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들려가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니까 의도적으로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는 챙기지 않았다. 그런 불만이 제기되면서 헬라파 사람들이 집단적인 불만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역시 세련되지 못했던 잘 준비되지 못했던 행정의 미숙에서부터는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었다가 오랫동안 내재되어 있었던 그들 사이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에 묵은 감정들까지 다 들추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구제하는 사역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던 그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하다가 보니 오비일학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터이고 그런데 그 밑바닥 속에는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들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이의 갈등이 그대로 수면 위로 노출되게 되면서 마치 양파벌의 대결처럼 교회가 어지럽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그런 일들로 인한 우리 사이의 불필요한 잡음, 지역 감정들로 인한 잡음, 계층의 대결 이런 것들로 생겨난 잡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되어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노출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전에 기도하실 때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옳지요.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들 교회 안에 사석에서 주고받다가 보면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마음이 상하는 수도 있고 또 여기 헬라파 유대파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일종의 지역적인 감정 대립이죠.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면으로 드러나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회가 좀 초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의 정치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지역 감정 논란에 대해서도 각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모양의 갈등에 대해서 좀 초연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문제를 잘 지도할 수 있고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죠. 요즘은 비행기 탈 일이 거의 없어서 비행기 여행해본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 회의 참석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날 비행기를 타면 이륙할 때까지는 걱정이 많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구름도 끼어있고 하니까 그러나 일단 이륙해서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보면 아주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그런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그렇게 한 차원 높이 비상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민을 사랑하시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 품에 안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 같은 것점은 우리의 능히 우리 안에서 소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소용돌이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홍수가 났을 때요. 여러 가지 뭐 땅 위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휩쓸려서 강물로 들어가고 그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바다로 그 모든 황토물 같은 것들이 또 온갖 쓰레기들을 다 씻고 이 바다로 들어가서 저 바다가 언제쯤이면 맑게 깨끗하게 되나 싶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여전히 바다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황토빛이 없어지게 되고 맑고 깨끗한 바닷물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속사람도 좀 저렇게 넓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도 적고 저 이야기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별 세상에 혼란한 이야기들 다 들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통이 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더 한 차원 높은 생활,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에 덫이 걸린 겁니다. 구제 사건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이야기가 나오고 충돌하고 옛날 감정까지 들추어내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더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쉽게 수습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비화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우리는 좀 더 넓은 가슴을 품고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의 문제이면 행정적인 보안을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비화됐을까라는 거예요. 별 문제 아니죠. 누락된 사람 빠져서 추가로 실시하면 될 이야기이고 그런 실수 있었으니까 미안하게 됐다 사과하면 될 일이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일이 시끄럽게 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된 거 보니까 굉장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로서는. 우리가 아주 곤란한 이야기도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이 필요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도 아주 스무스하게 처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순결을 지킨다는 의지 때문에 지나치게 날카로워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는 것도 은혜롭지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그것 보면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때라도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좋게 표현해서 좋게 받아들여서 서로 수정하고 한 걸음 물러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얼마든지 아무것도 아닌 일처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된 것을 보면 표현의 과격함이나 문제를 다스려 나가는 폭넓은 지혜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몇 가지 꼭 필요해요. 느껴야 될 게 있으면 첫째는 이 지상의 교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만큼 강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상의 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거룩한 총회로 모이기 전까지는 지상의 교회는 이런저런 사건도 날 수 있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 한계점과 그리고 부족함이 언제나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하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그런 우리 약점, 우리가 약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잘 압니다. 근데 사탄은 언제나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시면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가다가 느닷없이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에 삽입해 놓습니다. 맥락과 맞지 않아요. 말씀의 맥락과 맞지 않는 이야기는 중간중간에 문득문득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살펴라, 마귀가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중간중간에 삽입해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에 마귀가 작동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보면 그런 이야기 특히 많아요. 4장에도 5장에도 그런 말씀 반복해서 하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게 됐죠. 그때 그 실수가 그때 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평생 동안 남아있어서 자기 뒤를 따랐던 다음 세대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을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언제나 있을 수 있고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약함이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넘어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신 차리고 경성하여 믿음 생활을 해나가려는 이 의지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할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믿음 그 중심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 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크신 주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우리 역설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성숙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문제 생겼다고 해서 사도들이 막 문제를 부풀리거나 야단 났다고 해서 온 성도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제시하고 그 처방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그런 사도들의 영적 지도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영적 지도력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 반성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2순위 3순위로 놔두고 이 구제하는 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 다 뺏겨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문제 해결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아, 내 실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사도들이 이거 누가 담당했죠?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조사를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더라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처음에 120명으로 출발할 때는 12사람의 인력만 가지고도 120명 돌보는 것도 충분했겠죠. 근데 성도에서 어느 날 보니까 3,000명이 세례받죠. 그 다음 한참 지나고 보니까 5,000명으로 불어나죠. 세신자 수는 급증하니까 행정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그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서 막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관리해야 될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작은 헌금도 아니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구제받아야 될 사람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일의 업무의 양이 굉장히 폭증했을 것인데 그 일들이 급하니까 하나 둘 급한 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본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치 않은 일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사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주춤해지게 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분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죠.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 신앙이 좀 약화되죠. 또 섭섭한 것도 많아지게 되겠죠. 은혜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말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자꾸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도 많이 가르치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라고 자기들의 잘못이 문제의 1번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업무를 분담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합니다. 일곱 사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업무가 과중하면 사람은 그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가 결코 없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 그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드로 장인이 찾아와서 사위 모세가 일하는 걸 가만 보니까 너무 무리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백성들 간에 크고 작은 사건 생기면 그거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종일 기다리는 거죠. 그 모세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죠. 이게 선하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시하기를 천부장 세우고 백부장 세우고 오십부장 세워서 일을 맡겨라. 그렇게 일을 분담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럼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도저히 이젠 더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그 전에 생겼던 사건이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그들 기성강까지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피가 쏟아지게 만듭니다. 기도로. 그리고 영웅적인 사역을 하던 지칠 줄 모르는 활화성 같은 능력으로 사역하던 건데 갑자기 로뎀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나 죽고 싶습니다. 그러고 탄식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첫째는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제 선자들 상대하랴, 아왕 상대하랴, 그 가나안 이세벨 막아내랴. 근데 일은 너무 많은데 언제나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성경에 엘리야가 누구와 같이 일했다는 말씀 나타나지 않잖아요. 언제나 혼자예요. 마땅히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혼자 홀로 임으로 고독하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그 850을 혼자 상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치고 탈진하고 차라리나 죽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나친 업무의 양이 또 홀로 감당해야 될 외로움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업무를 분담하라고 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지혜롭게 업무 분담을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이 일을 맡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으니까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신앙적 영성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성적인 분별력이죠. 칭찬받는 사람은 사회적인 인정받는 사람이죠. 하나님 교회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성령 충만은 열심만 가져도 되지 않고요. 지성만 가져도 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고 또 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공인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분배해 맡기게 되므로 교회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결과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히려 이 사건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흐트러뜨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결정하고 또 사도들의 그 결정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에 대해 사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지하고 협력하고 찬성하고 기쁘게 그 말을 받아들여서 일곱 사람을 선택해 세웠더니 그 결과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 발전 과정을 보시면 2장 41절 말씀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또 47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됩니다. 그럼 4장 4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됐다. 더욱 굉장히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5장 14절 말씀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부터는 숫자 세는 걸 포기했어요. 3,000명 됐다, 5,000명 됐다, 그러다 큰 무리가 됐다.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온갖 거짓말 다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 세력의 중심이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철옹성과 같은 제사장 그룹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는 것. 점점 더 고조되어가는 핍박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더 가증하게 더 강력하게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그 압박을 뚫고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셔서 3,000명 되었다가 5,000명 되었다가 큰 무리가 되었다가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지키던 유대교의 아성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겨내시면 더 큰 능력으로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네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 그러셨어요. 순교자에게나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받자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데 시험을 잘 참고 견뎌내서 시험 왔던 그 일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만들어내는 시험에 승리하는 사람도 순교한 사람이 받는 생명의 면류관 주신답니다. 우리 시험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깁시다. 시험을 오히려 더 큰 승리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십시다. 환난 당한 날 많았지만 그 환난 당한 날의 시련과 그날 뿌렸던 눈물 때문에 더 큰 영광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려 나가십시다.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